안녕하세요. 책 관찰자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된 진행자 권순종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팟캐스트는 제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어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책 선택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요. 둘째, 책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읽어드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셋째, 만약이지만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추천하고 싶으신 분은 네, 트위터 주소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주소가 아니군요. 그 아이디 친해지기에서 골뱅이 yong3503 을 팔로잉 해주시면은 그게 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도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럼 첫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골라본 책은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기도 하지만 요즘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 일본 동북부 대지진 쓰나미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센다이 출신 작가 작품입니다. 제목은 사신치바인데요. 저자는 이사카 교타로입니다.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사카 교타로 씨는 또 이제 소설의 배경을 주로 센다이 씨를 배경으로 하는 작가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뭐 지보리와 드로리의 코인로커, 골든 슬럼버, 중력 피에로 등은 센다이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작가분의 생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다행히 트위터를 통해서 생사가 확인되었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책 소개를 좀 하면은 사신치바는 소위 뭐 저승사자의 이야기죠.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무서운 저승사자 이미지가 아니라 뭐 어느 시청 민원실에 있는 구급 공무원 같습니다. 뭔가 무기력하고 따분하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죽음이란 무엇인지 참 담담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뭐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뭐 이야기 중에 몇 가지를 묶어가지고 스위트레인 사신의 정도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는데요. 교타로 씨의 그런 소설은 많은 것들이 영화화되어서 참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영화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책을 읽은 뒤에 또 영화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도 또 인생에 있죠. 재미죠. 자, 그럼 제가 읽는 책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이고 김소영 씨가 번역한 책입니다. 이 책의 차례는 이제 여섯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신의 스토커 리포트. 치바는 정확하다. 꽤 오래전에 이발소 주인이 내게 머리카락에 딱히 흥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가위로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를 뿐이지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밤에 문을 닫을 때까지 쉬지 않고 싹둑싹둑 가위질하는 거야. 손님이 머리가 말쑥해지는 걸 보면 물론 기분이야 좋아하시지만 딱히 머리카락을 만지는 게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소리네. 그는 그날로부터 닷새 뒤에 노상강도에게 배를 찔려 죽고 말았는데 물론 그런 말을 할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의 죽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터라 목소리는 쾌활하고 생동적이었다. 그런데 왜 이발소를 하는 거지? 하고 대묻자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일이니까. 그 대답이야말로 나의 생각과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나의 철학과 매우 일치한다. 나는 인간의 죽음에 관해 별반 흥미가 없다. 젊은 대통령이 시속 18km로 달리는 퍼레이드 전용차 안에서 저격을 당하거나 말거나 어딘가의 소년이 루벤스의 그림 앞에서 애견과 함께 얼어 죽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이 없다. 그러고 보니 앞서 말한 이발소 주인은 죽는 것이 두렵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에 태어나기 전 일을 기억하나? 라는 질문을 했다. 태어나기 전에 무섭거나 아팠나? 아니? 나는 빌딩 앞에 있다. 역에서 100m쯤 떨어진 장소에 있는 지상 20층짜리 건물로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오피스 빌딩이다. 벽면 전체에 감도는 빛은 맞은편의 육교며 빌딩의 비상계단을 반사시키고 있다. 나는 빌딩 앞에 있다. 역에서 100m쯤 떨어진 장소에 있는 지상 20층짜리 건물로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오피스 빌딩이다. 벽면 전체의 감도는 빛은 맞은편의 육교며 빌딩 비상계단을 반사시키고 있다. 접은 우산을 처치 곤란해하며 정문 옆에 서 있었다. 머리 위의 시커먼 구름들은 울퉁불퉁 붉어진 근육을 떠올리게 하는 입체감이 있다. 비가 떨어지고 있다. 거세게 퍼붓는 비는 아니지만 그 대신 영원히 그치는 일도 없을 것 같은 집요함이 느껴진다. 내가 일을 할 때면 늘 날씨가 안 좋다. 죽음을 다루는 일인 만큼 을의 날씨도 궂은 거겠지 하고 생각해봤지만 다른 동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아무래도 우연인가 싶다.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물론이고 동료들조차 못 믿겠다는 눈초리를 보내지만 사실이니까 도리가 없다. 시계를 본다. 저녁 6시 하고도 30분이 지났다. 정보부가 건네준 일정표에 따르면 이제 슬슬 모습을 드러낼 무렵이겠거니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녀가 자동문으로 나오기에 뒤를 밟았다. 투명한 비닐우산을 받쳐들고 걷는 그녀의 모습은 궁상스러웠다. 키는 그럭저럭 큰 편인데다가 군살도 없어 보였지만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는 그 정도뿐이다. 등은 구부정하고 다리는 안짱다리인데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걷는 바람에 그녀는 22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무척이나 늙어 보였다. 하나로 질끈 동여맨 새까만 머리카락은 어두운 인상을 주고 무엇보다 피로감이라고 해야 할지 비장감이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무기력한 그늘 같은 것이 이마에서 목까지 어려웠다. 그녀가 탁한 낯빛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비단 지면을 적시는 피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화장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녀는 애당초 자신을 가꿀 의지가 없는 것 같았다. 입고 있는 옷도 브랜드와 멀어 보인다. 황색 얼음으로 그녀를 쫓아갔다. 20m쯤 앞에 지하철 입구가 있을 테니 그곳에서 접촉하면 된다.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늘 그렇듯 일이 후딱 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해야 할 일은 신속히 하지만 쓸데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스타일이다. 지하도로 가는 계단의 입구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나는 우산을 접었다. 접기 전에 두세 번 탈탈 털어 물방울을 튀긴다. 우선에 묻어있던 흙탕물이 앞에 서있던 그녀의 등에 튀었다. 나는 아이쿠 하고 소리를 낸다. 예상했던 것보다 큰 물방울이었다. 수상적다는 듯이 그녀가 뒤돌아보는 때에 맞춰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흙탕물이 튀었네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옷을 있는 대로 잡아당기며 얼룩진 부분을 쳐다보았다. 베이지색 바탕에 500엔짜리 동전만한 흙탕물이 튄 것을 확인하자 다시 한번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를 보내왔다.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녀에게는 당연히 화를 낼 만한 권리가 있지만 그보다는 당황한 듯한 눈치였다. 그녀가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기에 부랴부랴 막아선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세탁비를 드릴 테니까. 찬찬히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내 모습은 젊은 여성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외모일 터였다. 패션 잡지의 남성 모델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20대 초반의 청년. 설정이 그렇다고 정보부에서 설명해 주었다. 그네들은 저사 때마다 가장 일하기 좋은 인물상을 이끌어내서 우리의 외모나 나이를 결정한다. 그러니 내 겉모습이 그녀에게 혐오감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느닷없이 돈 얘기를 꺼낸 것은 의심을 살만했던 것일까. 그때 그녀가 무언가 말을 꺼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든가 그냥 됐습니다 같은 유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작고 웅얼거리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자세히는 듣지 못했다. 잠깐만요. 나는 엉겁결에 반사적으로 상대의 팔을 움켜쥘 뻔하다가 곧장 손을 움츠린다. 장갑을 끼는 것을 깜빡했지 뭔가. 우리는 인간의 신체를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맨손으로 만지는 순간 인간은 기절하게 되고 이래저래 귀찮은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긴급사태 외에는 금하고 있다. 규칙인 것이다. 위반한 자는 일정 기간의 육체노동과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런 사소한 규칙 위반쯤이야 인간들이 행하는 담배꽁초축이나 신호위반과 다를 게 없으니까 일일이 까탈을 부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입 밖에 내지는 않는다. 반발심은 들지라도 지켜야 할 규칙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비싸 보이는 옷에 얼룩을 묻히고 모른 채 지나칠 수 없어요. 나는 말한다. 비싸 보이다니 위아래 합해서 1만 엔인걸요. 그제야 그녀가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를 냈다. 비아냥거리는 건가요?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괜찮지 않잖아요. 특가 찬스로 정장을 구입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이까짓 얼룩. 그녀는 어두운 소리를 낸다. 흙탕물이 조금 묻었다고 해서 새삼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요. 지당하신 말씀. 그대의 인생은 흙탕물이 튄 정도로는 달라지지 않아. 일주일 뒤에는 죽을 테고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사과를 하는 뜻에서 제가 식사를 대접해도 될까요? 네? 그녀는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대사를 듣기라도 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혼자 가기에는 멋쩍었거든요. 같이 가주면 고맙겠는데. 그녀가 나를 노려본다. 경계심일 테지. 인간이란 참으로 의심이 많다. 저 혼자 바보꼴 나는 건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속기는 또 얼마나 잘 속는지. 정말 구제불능이라고 나는 늘 생각한다. 물론 구제할 생각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그녀의 말투에 가시가 돋쳐있다. 네? 어딘가에 숨어서 다들 웃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를 꼬시는 척하면서 반응을 즐기는 거 아니냐고요. 말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연부를 외우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꼬신다고요? 종국을 찌를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 외모는 별 볼 일 없지만 남한테 폐를 끼친 적은 없거든요. 그냥 내버려주세요. 그녀가 앞으로 가려 한다. 그 순간 나는 경솔하게도 그녀의 어깨를 맨손으로 잡고 말았다. 아차 싶을 때에는 이미 늦었다. 그녀는 얼굴만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아니 실제로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얼굴에 핏기가 가시고 새파랗게 질리더니 흐물흐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후회한들 늦었다. 동료가 보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이다. 호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어 양손에 낀 다음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정말 놀리는 거 아니죠? 맞은편에 앉은 그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 쪽으로 귀를 가까이 댔다. 우리는 근사한 러시아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녀를 겨우겨우 일으켜 세우고 아직 의식이 몽롱한 때에 옳다구나 하고 거지 반강제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다. 놀리는 게 아니에요. 사과를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아, 그녀의 얼굴에선 얼어붙은 표정이 풀렸지만 이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렇군요. 아까는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놀랐어요. 내가 맨손으로 건드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는 설명할 수 없는 법. 우리가 맨손으로 만지면 인간의 수명이 1년 단축되긴 하지만 어차피 그녀는 오늘 내일 죽게 되어 있으니까 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저도 처음이에요. 건강만은 자신했는데 조금만 더 분명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어두운 말투는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은 물론이고 듣고 있는 상대방까지도 맥 빠지게 한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저기 이름이 하고 물었다. 시바라고 해요. 나는 대답했다. 이를 맞다 파견될 때는 이름이 붙는데 하나같이 거리나 도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모습이나 나이는 그때그때 바뀌지만 이름만큼은 바뀌지 않는다. 관리상의 편리 때문이리라. 그쪽 이름은요? 후지키 가츠에. 한 가지의 은혜라며 그녀는 자신의 한자 이름을 설명해 주었다. 부모님께서는 무엇이든 한 가지라도 재능을 타고나라는 뜻에서 제게 이런 이름을 붙이신 모양이에요. 우습죠? 우습다고요? 설마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자랄 줄이야 생각지도 못하셨겠지요. 그 말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체념하는 듯 느껴졌다. 그러고는 달걀 음식을 입에 넣어 삼킨 뒤 나 보기에 별로 안 좋아요 하고 불쑥 내뱉었다. 보기에 안 좋다고요? 나는 정말 잘못 알아듣고 말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는 얼굴을 멀찌감치 떼며 아니 잘 보이는데요 하고 대답까지 했다. 보기에 안 좋지는 않은데요? 그러자 그녀가 그만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가 싶었다. 한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원찮다는 말이에요. 아 하고 대답은 했지만 곧바로 부정하지는 못했다. 시원찮다니 말이야 바른 말이다. 그녀가 나이를 묻기에 22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번 일에서 나는 그녀와 동갑내기로 설정되어 있었다. 나이에 비해 차분해 보이네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 말은 사실이었다. 동료들에게서나 나는 차분하다라든가 냉정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다. 시럽고 찍고 까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단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 뿐인데 그들이 보기에 이런 성격은 꽤나 특수한 모양이다. 계속해서 그녀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전히 목소리는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혀가 풀리기 시작한 모양이다. 마음을 열기 시작해서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마시는 맥주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대기업의 전자제품 제조회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류기업이네요. 대단하십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부럽다는 듯 말했다. 그래봐야 고객 불만 처리만인데요 뭐. 그녀는 양미간을 찡그려 보이며 한층 더 기염성 없는 얼굴을 만든다. 고객 불만 처리부에서 이래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죠. 고객 불만 처리요? 고객의 전화를 받아요. 처음에는 다른 창구로 연결되지만 불만 정도가 높은 고객들의 전화는 내 쪽으로 돌려요. 말 많은 불만 고객 전담이라고 해야겠죠? 아, 우울할 것 같군요. 예. 그녀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우울해요. 제게 불편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버럭성을 내든가 하면 치근대며 빈정거리기도 하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만 상대하다 보니 미칠 것만 같아요. 마침 잘 되었다고 나는 내심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다. 하루하루가 괴로운가요? 하고 넌지시 말을 돌렸다. 아니요. 고개를 저으며 그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괴로워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까지? 나는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렇지만 통화할 때는 무척 밝은 목소리를 내어 상대방에게 신뢰라고 생각해서 계속 불만을 듣다 보면 기분까지 침울해진다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질척한 늪의 표면에서 거품이 파열하는 소리처럼 눅눅하고 작았기 때문에 통화할 때만큼은 밝은 목소리를 낸다는 그녀의 말을 들어도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웠다. 최근에는 유달리 이상한 고객이 있는데 오호 일부러 나를 지명해서는 불평을 해대요. 지명? 고객 불만 처리부에는 5명의 여사원이 있는데 전화는 그때그때 랜덤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꼭 내 이름을 대는 거예요. 심하군요. 스토커 기질이 있는 불만 고객이라 질이 나쁠 것 같다. 너무 심해요.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생기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 짓더니 죽고 싶을 지경이에요 하고 말했다. 그대의 소망은 곧 이루어진다고 입을 놀릴 뻔했다. 일 이외의 다른 취미는 뭐예요? 쉬는 때라든가 나는 관심도 없으면서 질문을 한다. 일이기 때문이다. 쉬는 때요? 그녀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처음 들어본다는 얼굴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집안일 말고는 간혹 동전을 던지기도 하고요. 라고 마지못해 말한다. 그녀는 취기가 돌기 시작한 것 같다. 말투가 부정확하고 눈꺼풀도 무거워 보인다. 동전을 던진다고요? 앞면이 나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10엔짜리 동전을 던져봐요.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점이죠. 그녀는 좌절을 넘어서서 득도라도 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 뒷면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뒷면이 나오면 행복해질 거라고 정하고 던져봐요. 그럼 앞면이 나온다 이거죠? 예. 지나친 생각이 아닐까요? 50%의 확률에도 버림받게 되면 더 이상 살 기력도 없어져 버리지요. 그녀는 벌컥벌컥 맥주잔을 비웠다. 나 따위는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니까 죽는다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나는 건성으로 말해본다. 한 사람은 있어요. 그녀는 몸을 불안정하게 흔들고 있다. 언제나 나를 지명해서 투덜대는 아저씨요. 그러고는 이를 보이며 소리 높여 웃는다. 나 정말로 죽고 싶어요. 좋은 일이라곤 없으니까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최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죽음을 향한 두려움일 때도 그렇고 동경일 때도 그런데 아무튼 울창한 덤불 속에서 그보다 더한 암흑을 들여다보는 듯한 얼굴로 어눌하게 말을 걸어온다. 이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우리의 정체를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수를 받을 때 그렇게 배웠다. 사실은 인간에게 죽음의 예감을 준다고. 실제로 옛날부터 우리의 정체를 어렴풋이 눈치채는 인간은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한기가 든다며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시일 내에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죽음에 대한 예감을 정확히 적어 남기기도 한다. 우리의 존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점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자도 가끔 있다. 죽고 싶다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각에도 없는 말을 꺼낸다. 매일같이 클레임 전화만 받는 데다가 개인적으로도 좋은 만한 일은 없으니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 따위는 없다고요.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클레임을 걸고 싶어요. 그녀는 재치있다고 여기지도 않는 대사를 내뱉었다. 살아있을 이유 따위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겨우 참았다. 수명이나 운명 같은 게 있을까요? 그녀는 아무래도 알코올에 약한 체질인 것 같다. 헛겹 눈꺼풀의 어두운 얼굴이 한층 더 흐리멍텅하게 가라앉아 보이기 시작했다. 정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녀는 남성과 이렇게 마주앉아 식사를 한 경험이 거의 없을 터였다. 그래서 긴장감과 격해진 감정 탓에 술을 마시는 속도가 빨라지는지도 모른다. 옆 테이블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는 남녀가 마주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 여자가 배가 불러서 더는 못 먹겠어 하고 배를 문지르며 난처하다는 듯 교태 섞인 표정으로 말하자 마주보고 있던 남자가 괜찮아 내가 먹어줄게 하며 의욕적으로 말했다. 여자가 고마워 하고 기쁜 듯 인사를 했는데 어째서 식사를 나누어준 쪽이 고맙다며 기뻐해야 하는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수명은 있어요. 나는 의식을 후지키 갓즈에게 되돌리고 대답한다. 단 누구나 수명에 죽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녀는 낄낄대며 웃는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죽었을 때가 그 사람의 수명이잖아요. 수명 전에 죽는다는 말은 이상하지 않나요? 다들 수명에 죽기를 기다린다면 큰일이지요. 원래대로라면 그런 것까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이미 만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했다. 균형이 깨져요. 균형이라니? 무슨 균형이요? 인구라든가 환경 같은 세상의 균형이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나도 자세한 것은 모른다. 하지만 사람은 수명에 죽잖아요. 수명 전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돌발적인 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건 같은 것들은 대체로 수명이 아니에요. 화재나 지진, 익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수명과는 별개로 나중에 정해지는 거죠. 누가 정하는데요? 그녀의 눈꺼풀이 다치기 시작했다. 사신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해버릴까 했지만 그 호칭은 사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신이겠죠 하고 바꾸어 말했다. 사신에도 신이라는 글자가 붙어있으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헤, 거짓말. 그녀는 신이 나서 웃는다. 신이 있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얼마간 커진 그녀의 목소리가 맑게 트여 있었기에 나는 어라? 하고 생각했다. 한순간 무척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그런데 신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죽을 사람을 정하나요? 그건 나도 몰라요.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방침에 따라 죽음의 대상이 되는 인간을 고르고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부서가 다르다. 나는 그 부서의 지시에 따라 일할 뿐이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멋대로 정해놓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하다니 우라통이 치미는데요? 그렇긴 하죠. 철저히 조사하고 나서 결정하지 않는다면 곤란하다고요. 그녀는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더니 쿵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널브러졌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나는 마음속으로 강하게 긍정했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그대를 만나러 온 것이라고. 상대를 직접 만나보고 조사를 해서 죽음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 어떤가를 판단하여 보고를 한다. 그것이 나의 일이다. 조사라고는 하나 거창한 것은 아니다. 일주일 전에 상대와 접촉해서 두세 번의 이야기를 듣고 가 혹은 보류라고 쓰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 조사 제도는 형식적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사신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가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 죽고 싶어. 테이블에 뺨을 딱 붙인 그녀가 장꼬대처럼 중얼거리는 것이 들려왔다. 내일이라도 당장 죽어버리고 싶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대상자가 죽는 일은 없다. 자살이나 병사는 사신의 관할 밖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일은 없다. 때문에 나는 유감스럽지만 아직 죽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조금 미안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녀를 택시에 태운 뒤 나는 심야의 아케이드 거리를 걸었다. 일이 착착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선지 발걸음이 가볍다. 애당초 내 일은 편한 축에 든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과 인간과 만나는 것을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약간의 대화를 한 뒤 보고서에 기입만 하면 된다. 동료와 얽히는 일도 별로 없는 데다가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각자 요령껏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음반 매장으로 들어간다. 신명 영업을 하는 음반 매장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면 마음이 놓인다. 밤 11시를 넘긴 점포 안에는 드문드문하기는 해도 손님이 있었다. 미끄러지듯 진열대를 지나쳐서 청취 코너까지 갔다. 이 일을 하면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 중 하나가 바로 음악을 듣는 일이다. 귀에 댄 헤드폰에서 곡이 흘러 들어올 때의 느낌은 신선하기도 하고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짜릿하다. 실로 대단한 감동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인간의 죽음에는 흥미가 없지만 인간이 다 죽어서 음악이 없어져 버리는 것만큼은 괴롭다. 아 하고 나는 알아차렸다. 아까부터 한 중년 남성이 청음기 앞에서 헤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바로 동료였던 것이다. 어깨를 두드린다. 도치된 듯 눈을 감고 있던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나를 돌아다 보았다. 헤드폰을 벗고 어이 하며 웃는다. 자네 단양도 이 근처인가? 나는 묻는다. 어 오늘로 끝이지만. 보고를 끝낸 거야? 아니면 확인이 끝난 거야? 확인이 하며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 플랫폼에서 떨어졌지. 우리는 일주일간의 조사가 끝나면 담당 부서에 결과를 보고한다. 그 결과가 가일 경우 가로 열고 하기야 대부분이 가이겠지만 가로 닫고 그 다음 날인 여드레째 되는 날에 죽음이 실행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그 실행을 끝까지 확인해야만 일을 끝낸 셈이 된다. 덧붙여 말하면 우리는 자신이 담당했던 인간이 어떤 식으로 죽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받지 않는다. 조사기간인 일주일 동안 사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고 예를 들어 셋째에 입은 상처가 덧나 여드레째 사망한다는 식의 사례도 없기 때문에 확인의 시간이 올 때까지 그네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죽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가 없다.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건가? 나는 헤드폰을 가리킨다. 그렇지 뭐. 또 언젠가 될지 모르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내 동료들은 일하는 사이사이 짬이 나면 음반 매장에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다. 한눈 팔지 않고 귀에 헤드폰을 댄 채 꿈쩍도 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면 아마 나 아니면 내 동료일 것이다. 예전에 기회가 생겨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천사는 도서관으로 모인다라고 묘사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아하! 천사들은 도서관이군요 하며 감탄했다. 우리는 음반 매장이다. 이 앨범 최고야. 그는 헤드폰을 건네주었다. 귀에 댄다. 록이라고 하기에도 못하고 유행가라고 하기에도 못한 여성의 보컬이 경쾌하게 들려왔다. 좋은데? 하고 나는 헤드폰을 돌려주며 동의했다. 마치 우리는 일을 하다가 짬이 나면 음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음악 삼매경에 빠져있다가 짬이 나면 일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도 정통하다. 눈앞의 동료는 약간 뻐기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 앨범은 프로듀서에 주목해야 돼 하며 이러쿵저러쿵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 프로듀서가 얼마나 대단한 천재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음악이 좋은 이유는 노래 아닌 여성의 목소리가 좋기 때문이잖아. 내가 받아쳤다. 맞아. 노래는 목소리가 좌우하지. 이 프로듀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소질과 재능이 중요해. 그래서 하는 소리라고. 그래서 하는 소리? 이 목소리를 발굴해낸 이 프로듀서야말로 대단하다고. 그런가? 하고 나는 알쏭달쏭하게 대답했다. 이는 순전히 넘겨짚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는 평범한 일만 하고 있는 자신을 무대 뒤에서 힘을 발휘하는 프로듀서와 포개어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네는? 그가 나를 향해 턱짓을 한다.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했어. 그런데 다행히 간단할 것 같아. 후지키 가치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한다. 간단이고 자시고 애써부터 가를 주기로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나는 그래도 조금은 진지하게 판단할 작정이야. 반론을 했다. 가능한 한 정보를 입수해서 옳은 판단을 내리고 싶어. 나는 그런 성격이다. 그래도 결국은 가 아닌가? 뭐, 사실이 그러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선은 진지하게 부딪혀볼 생각이다. 우선은지? 그래, 우선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있는 헤드폰을 들어 머리에 뒤집어 쓰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수고해. 하고 손을 들어 올리며 동료는 매장에서 나갔다. 재즈든 록이든 클래식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음악은 최고다.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진다. 아마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신이라고 해서 재킷에 해골 그림이 그려진 헤비메탈만 듣는 것은 결코 아니다. 후지키 가찌에와 다시 만난 것은 이틀 뒤의 밤. 여전히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자동문으로 나오는 그녀를 발견하고는 얼른 뒤를 쫓았다. 옆 차도를 지나가던 자동차가 바퀴 자국 때문에 생긴 웅덩이에 괴물을 튀겼다. 지난번보다 빠르게 걷고 있는지 따라잡는데 애를 먹었다. 어지간히 좁혀지자 장갑을 낀 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쪽 어깨를 두드렸다. 흠칫하며 그녀가 돌아봤다. 자고 있는 고양이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 이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당황하고 말았다. 내 얼굴을 본 그녀가 아 하고 작은 목소리를 내더니 안심하는 눈치였다. 아무래도 나에게 겁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실은 나는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며 이걸 돌려주고 싶어서 하고 말했다. 어머, 그건 내 손수건? 맞아요. 저번에 내가 맥주를 엎질렀을 때 빌려줬잖아요. 그랬던가? 그녀는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그녀를 택시에 태우면서 내가 그녀의 주머니에서 빼낸 것이다. 아, 요전에는 고마웠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머리를 숙였다. 오늘도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힐끔힐끔 주위를 살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곤란하세요? 하고 한 발 물러서며 물었다. 아,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기 실은 가까이에 있을지도 몰라서요. 누가요? 저번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클레임 전화를 하는 고객이요. 직감적으로 알았다. 당신을 지명해서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요? 네. 그녀의 목소리는 가날펐다. 오늘도 전화가 왔었는데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좀 무섭군요. 근처에 있나 해서요. 그래서 나는 당장 택시를 잡아 근처의 시내까지 이동했다. 그녀가 이 무슨 우격다짐이냐고 하면서 거절할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낯선 잣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오히려 안심하는 표정을 짓더니 여기라면 틀림없이 안전하겠죠? 하며 어깨의 힘을 풀었다. 그 고객은 어쩐지 기분이 나쁜데요? 나는 그녀의 화제에 맞장구를 쳤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다만 그녀가 얼마나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판단 기준이 될 테고 무엇보다 이렇게 상대의 고민을 캐묻고 있노라면 일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처음에는 비디오의 꺼낸 버튼이 고장났다는 신고였어요.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말하면 좋을 텐데요.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입이 먼저 말을 했다. 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암울한 기분이 들어서요. 그렇잖아도 그녀는 어두운 공기를 휘감고 있으니 말투만이라도 밝게 해야 할 것 같았다. 일을 할 때는 억지로라도 밝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렇겠지. 이런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면 불만 고객은 또 다른 클레임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한테 연결시키는 고객들이란 하나같이 사소한 일로 생트집을 잡는 사람들 뿐이라서 가만히 이야기를 다 들어준 다음 나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빌기만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의 반복. 상상만 해도 우울해지려고 하는걸요? 하고 나는 말한다.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중에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벼랑간 다시 한 번만 사과해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사과해라고. 저야 당연히 사과를 했지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한 번만 하면서 마지막에는 조르듯이 뭐든 말해봐 라며 화를 내는 거예요. 여자가 잘못을 빌면 성적으로 흥분하는 타입인지도 모르겠군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다양한 성적 취향에는 나도 곧잘 놀라곤 하니 없는 이야기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직 경험이 없는지 성적이라는 단어를 듣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는데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텔레비전이었죠. 텔레비전? 화면이 점점 좁아지다가 갑자기 꺼진다고 하더군요. 물론 기술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건 됐으니까 원인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고장의 원인을요? 내가 알 리가 없잖아요. 당신의 임무는 그게 아니죠. 그래요. 불만 처리니까. 그 텔레비전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뭐든 좋으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좀 더 큰 소리로 좀 더 분명하게 말하라고요. 아마 이야기의 내용 따위는 무엇이든 상관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당신이랑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인지도 하고 말했더니 그녀는 몹시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음은 CD 플레이어였어요. 음악. 나도 모르게 옥청을 높이고 말았다. 내가 말해놓고도 창피했다. CD 플레이어가 고장났다고요? 라며 얼렁뚱땅 말을 이었다. 틀림없이 그것도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얼굴을 찌푸린다. CD를 내 보내지 않는다는 둥 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수상한걸요? 그렇죠? 그러고는 당신 이 노래 알아? 불러봐 하면서 끈질기게 조르잖아요. 수리가 필요한 건 그 고객의 머리일지도 모르겠군요. 무서워서 그저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됐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악질이군요. 그러더니 급기야 만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요. 그녀는 맥없이 모기소리를 내더니 바닥을 내려다봤다. DVD 플레이어가 고장났다면서 일장 연설을 한 다음 어디서 만나 주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인지도 모르겠군요. 나를요? 그녀는 그에 대해서는 짐작도 못했던 모양인지 상당히 놀랐다. 당신의 태도에 반했는지도 모르죠. 혹시 내 말대로라면 그녀에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걸까? 에, 그럴리가. 그녀는 동요했다가 조금 흐뭇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바로 정신을 차린다.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날 마음에 들어 한들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렇겠죠. 변태에 가까운 불만 고객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우물한 여성과 투덜이 고객의 미래가 밝다고도 하기 힘들었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나 순간 고민하면서 창밖을 보았더니 얼굴을 찌푸린 행인 하나가 우산을 들고 걷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네요. 내 눈길을 쫓았는지 그녀가 그렇게 입을 열었다. 내가 일을 할 때면 언제나 내려요. 하고 나는 솔직히 털어놓는다. 비 사나이군요. 그녀는 미소지었지만 나는 무엇이 재미있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긴 세월 품어왔던 의문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서린이라는 것도 그런 건가요? 예? 무슨 일을 할 때면 항상 눈이 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그녀는 또다시 웃음보를 터뜨리며 재미있네요 하며 손뼉을 쳤다. 나는 불쾌해졌다. 심각한 발언을 유머로 오해받다니. 바라던 바가 아니다. 대관절 어느 부분이 재미있었다는 것인지 말한 장본인이 이해 못하고 있으니 이 다음에 대화에서 써먹을 수도 없지 않은가. 나는 이런 경험이 아주 많은데 그때마다 불쾌해진다. 잠시 뒤에 그녀가 도대체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고 말을 꺼냈다. 참아왔던 무언가가 끌어넘친 듯해서 나는 철렁했다. 그녀의 눈동자에 애원하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다.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자가 지상을 올려다보면서 밧줄이 내려오진 않으려나? 하며 애원과 재촉이 뒤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과 닮았다. 어쩌면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좋은 일이라고는 없이 저공비행하고 있는 인생에서 자신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 남자임에 틀림없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듯 보였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나는 제법 매력적인 외모를 하고 있는데 이는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며 내일의 범주에서도 벗어나 있다. 동료들 가운데는 어차피 다음 주면 죽을 목숨이니 하다못해 그 짧은 동안만이라도 상대가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며 온갖 연출을 하는 이도 있지만 내게는 그런 취미가 없었다. 이제 곧 자를 예정인 머리카락을 기왕 치사라며 치장에 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자를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무슨 짓을 하건 의미가 없다. 이발사가 머리카락을 구제하지 않은 것처럼 나 역시 그녀를 구제하지 않는다. 그것뿐이다. 그 뒤 나흘 동안에 나는 일이라 할 만한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아니, 감사부에서 전화를 하기 전까지는 후지키 가쯔에와 접촉하지 않았으니 정확히 말해서 거의가 아니라 전혀다. 이날 동안 나는 시내에 있는 음반 매장이란 매장은 죄다 찾아다니면서 점원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까지 청음기 앞에 서서 음악을 탐닉하거나 한밤중에 공원을 어슬렁거리다가 때를 지어 회사원을 덮치는 젊은이들을 구경하거나 서점에서 음악 잡지란 잡지는 다 읽으며 지냈다. 잡지에는 며칠 전에 동료가 얼띤 목소리로 말했던 천재 프로듀서의 인터뷰가 실려있었다. 나는 그의 이름은 몰랐지만 그가 제작했다고 소개되어지는 음반은 몇 장인가 들은 적이 있다. 어느 음반이나 걸작이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천재라고 인정하기로 했다. 음악에 관한 한 나는 인간에게 아주 너그럽다. 그 프로듀서의 말 중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나는 죽기 전에 진정으로 새로운 재능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적혀있었다. 그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지 확고한 신념이라고 해야 할지 그 정력적인 힘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를 그만둘 생각이야 없지만 이 프로듀서에게서 느껴지는 열정 같은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교려된 것은 이를 향한 열정이다. 감사부의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청음기의 버튼을 막 누른 참이었기 때문에 허겁지겁 매장 밖으로 나갔다. 어떤가? 하고 물었다. 그네들은 불시 검사라도 하는 것처럼 비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연락을 해서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점검한다. 하고 있어. 나는 모호하게 대답한다. 스스로 생각해도 의욕도 열정도 없는 대답이다. 결정되면 일찌감치 보고해 주게. 매번 하는 소리를 또 한다. 직전까지 갈지도 모르겠어. 이것도 항시하는 대답이다. 물론 거짓말이다. 보고서라면 당장이라도 제출할 수 있었다. 후즈키 가스에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가라고 쓰고 제출하면 끝이다. 하지만 우리 조사팀의 사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한 직전까지 인간 행세를 하며 거리를 거니는 것이다. 왜냐? 주어진 시간 동안 음악을 실컷 즐기기 위해서다. 대충 어떤 느낌인가? 상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었다. 아마도 가 되겠지? 이런 통화는 통내 행사나 형식적인 일 같은 단순한 절차 비슷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슬슬 후지키 가츠에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서 나왔다. 저번보다 더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그야말로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내리는 보슬비 속에서 우산을 받쳐들고 종종거리며 걸어간다. 평소처럼 지하철역을 향하겠거니 하며 뒤를 따랐는데 예상과 달리 그녀는 지하철 입구를 그냥 스쳐 지나갔다. 교차로를 가로질러 간 것이다. 유명 브랜드 가게가 즐비한 가로속길로 나아가더니 흥청대는 구역으로 성큼성큼 들어간다. 지붕이 있는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다. 오락실과 패스트푸드점들이 줄지어 있고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뒤범벅대어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고는 길 한복판에 설치된 작은 분수대 옆의 벤치에 걸터 앉았다. 얼굴은 바닥으로 향한 채 가슴에는 여성용 패션 잠지를 보듬고 있지만 읽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였다. 약속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추측을 해본다. 저 잡지는 낯선 상대와 접선하기 위한 표시가 아닐까? 후지키 가찌에에게 누군가 만날 약속을 할 상대가 있었다니 뜻밖이었다. 누구일까? 친구나 아는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겁을 먹을 필요는 없겠지. 설마 하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전에 말한 그 투덜이 고객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녀는 도통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신의 일상에 염증을 느끼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모험을 해보자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른다. 아니, 설령 호전되지는 못할지라도 변화라고는 없는 나 나래에 비해서면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보다는 낫다는 결론을 내렸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변태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투덜이 고객과 만나기로 한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큰 걸음으로 그녀가 앉아있는 벤치를 향해 다가갔다. 나이는 40대 초반이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은 파마를 했고 색깔이 들어간 안경을 쓰고 있다. 적당한 살집에 보통 키인데 복장이 온통 시커먼 것을 보니 건전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는 건물벽에 기대어 둘의 행동을 살폈다. 남자가 후지키 가츠에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실망의 기색이 역력히 나타났다. 중년 남성은 아무리 후하게 보아주려 해도 미남으로 분류하기는 힘들었다. 게다가 여성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재산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다. 상식을 벗어난 불만 고객이라는 결함을 메워줄 만한 매력이 없다는 소리다. 그녀도 척 보는 순간에 그 사실을 짐작한 것이리라. 남자 쪽도 그녀를 보고 맥이 빠지지는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 남자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역시라고 말하며 목청을 높이기는 했지만 환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짓은 하지 않았다. 남자는 그녀에게 말을 걸면서 거리의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려는 수작을 한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그래도 결국은 남자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일이 어떻게 굴러가든 행복한 전개는 바라기 힘들겠다고 나는 진작부터 포기하기 시작한다. 저런 식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숙된 처녀가 돌연 나타난 남자에 의해 전혀 다른 일상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나는 몇 번이나 목격한 적이 있다.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도 가혹한 노동 때문에 몸이 망가진 여성이 있는가 하면 빚만 잔뜩 지다가 재산을 날린 이도 있다. 나는 인간의 비극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동정하거나 가엽게 여기지는 않지만 좌우간의 후지키 가치에도 그러한 길로 질질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는 상상은 할 수가 있었다. 그들의 뒤를 쫓아 샛길로 들어선다. 그러자 20m쯤 떨어진 곳에서 남자가 후지키 가스에를 억지로 잡아당기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남자가 손을 잡아 끌고 가려는 곳은 노래방이었다. 요란한 네온사인을 달아맨 건물에 노래방이라는 글자가 걸려있다. 나는 노래방이라는 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무엇보다 음악 감상을 좋아하지만 말이다. 몇 번인가 1차원에서 노래방에 간 적이 있는데 아주 불쾌해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음악과 노래방의 연주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느 편이 우수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골의 이쪽밖에 즐길 수가 없으며 저편으로는 다가가지 않는 편이 낫다는 틀림없이 그런 거리리라. 남자가 그녀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려는 이유는 추측할 수 있었다. 저런 업소는 안에 들어가면 개인실이 마련되어 있고 노래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육성을 들려주는 셈이 되므로 서로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는 안성맞춤일 것이다. 물론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를 덮칠 작정인지도 모르고 순전히 자신의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싶을 뿐인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인간 세상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다. 그녀에게는 아주 싫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엉덩이를 쭉 빼고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다. 우산도 떨어뜨릴 판이었다. 그 뒤의 전개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녀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우선은 퇴장을 해야겠다고 등을 돌렸는데 마침 바로 그때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치바씨, 도와주세요. 선명한 윤곽을 띈 커다란 목소리였다. 트럼펫이 깊이 메아리 치듯 후지기 가치에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내일입니다. 하고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말았다. 나는 마치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는 태도로 무슨 일이에요? 하며 다가가기로 했다. 그녀 옆에 선 남자는 내 정체를 미심쩍게 여기며 위에서 아래로 뚫어지게 훑어보고 있다. 치바씨, 도와주세요. 그녀가 몸을 일으켜 내 팔을 잡으려고 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손을 피한다. 무슨 일이죠? 대충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시치미를 딱 대고 묻는 것도 귀찮기 짝이 없다. 이 사람이 저기 저번에 말했던 하고 그녀가 더듬더듬 말을 하기에 눈치 빠른 모습을 보였다. 전화하는 남자? 그래요. 당신은 누군가? 남자는 몸발치에서 보던 것보다는 상식이 있는 듯 보였다. 단 깍듯한 회사원의 풍모는 아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서 노려보면 심기가 불편해진다. 검정 재킷의 어깨 축지 부분이 비에 젖고 있는데도 그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냥 아는 사이다. 내가 말하자 후지키 가츠에는 슬픈 눈을 하고 시선을 돌린다. 당신은? 하고 내가 묻는다. 나는 이 아가씨한테 용건이 있어서 그는 솔직하게 사정을 이야기할 생각이 없는지 말을 흐렸다. 그 순간 후지키 가츠에가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시들어 빠진 식물처럼 서있던 그녀는 움직일 낌새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도망친 것이다. 아 하고 목소리를 높인 쪽은 내가 아니라 남자 쪽이었다. 자세는 무척이나 이상했지만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다른 박질이었다. 팔을 죽어라 휘저으면서 머리는 삐딱하게 기울이고 핸드백을 떨어뜨릴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다. 치바씨 미안해요. 다음에 봬요. 하고 꽤 떨어진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커다란 목소리는 아케이드 거리에 메아리 쳐 무척 좋은 음색으로 변했다.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남자가 나에게 다가온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흥분한 상태였다. 고꾸라질 듯한 자세로 나를 향해 드세게 달려들었다. 무서운 걸?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혀를 끌끌 차고 만다. 나는 그를 부둥켜 안은 꼴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엉덩이 밑은 맨얼 뚜껑이었는데 표면에 비가 고여 있었다. 입고 있던 바지에 빗물이 스며들어 피부에 냉기가 전해진다. 문득 깨닫고 보니 맨손으로 상대를 잡고 있었다. 인간이라는 종족은 어째서 이렇게도 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 정남이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의 옆 얼굴을 보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정신을 차리자 주위를 둘러보고는 자신이 길바닥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창피한 듯 일어섰다. 그러고는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자동 판매기 뒤에 숨어있던 나는 남자를 추적한다. 어찌된 셈인지 이번에는 곧줄 미행만 하고 있다. 후지키 기츠에가 아니라 이 남자의 뒤를 밟을 생각을 한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일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이 남자를 알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말해버리면 마치 남자와 아는 사이인 양 오해를 부를지도 모르니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나는 그 남자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어디에서 보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얼마 전 서서에서 읽었던 음악 잡지에서다. 동료가 가르쳐준 그 천재 프로듀서였던 것이다. 그는 허리를 문지르면서 비실비실 뒷골목을 향해 걸어간다. 가는 도중에 휴대전화를 꺼냈다. 마침 잘됐다. 나는 재수가 좋다.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인다. 사실은 전파를 탄 음성이라면 떨어진 장소에서도 들을 수가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오고 가는 전파 속에서 목적한 것만 골라내는 일은 성가신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발신 장소와 시간만 알면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그는 전화를 귀에 대면서 종종 걸음으로 상가 건물까지 이동하더니 계단 쪽으로 들어갔다. 남자의 전화가 통화 연결음을 내고 있는 전파를 잡아냈다. 잠시 뒤, 네?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야! 하고 그가 무뚝뚝하게 말하는 것이 들린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어지간히 친한 사이인 때문인지 발신번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어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고 그는 말한다. 잘 안 됐어? 더 이상은 못 기다려. 그런 말은 하지 말라니까. 어쨌든 진짜임에는 틀림없어. 방금 들었다고. 그 목소리는 진짜야. 남자의 목소리에는 열의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음악 잡지의 활자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한테 사정을 설명하지 못한 상태야. 진짜 목소리라는 게 있는 거야? 물론 있지. 노래라는 것은 재능이고 그건 결국 목소리의 매력이야. 아무리 목소리가 좋다고 해도 음칠지도 모르는 거잖아. 노래방에서 들어볼 작정이었는데 오해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되겠어? 내 직감을 믿으라니까. 왜 그녀에게 솔직히 설명하지 않는 거야? 의심만 받을 텐데. 내가 음악 프로듀서라는 걸 알면, 그리고 스카우트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데없이 기대에 부풀거나 긴장을 한다고. 진실성이 없어진단 말이야. 쓸데없는 걱정이야. 아무래도 여자는 남자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나 그쯤 되는 것 같다. 정말 좋은 목소리였어. 캐슬린 페리에라고 알아? 여자가 질문을 했다. 누군데? 남자가 물었다. 누군데? 나는 머릿속으로 물었다. 오페라 가수야. 전화 교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전화를 건 사람이 발굴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대가수가 되었지. 하기야, 훗날 만들어진 일화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거지. 우연히 걸었던 전화를 받아준 고객 불만 처리를 담당하는 여자의 목소리에 반하게 되는. 그렇지.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야? 더구나 몇 번이나 불만 전화까지 해놓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어. 들으면 들을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훌륭해. 외모는? 시원찮아. 남자는 답을 하더니 제풀의 웃음을 터뜨렸다. 넉넉하고 따뜻한 웃음소리였다. 괜찮아. 아직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니까. 재능을 발휘되기만 한다면 껍질이 벗겨진 듯 외모에서도 매력이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런 거야. 뭐 됐어. 여자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목소리로 앞으로 사흘 기다릴 테니까 연락해 라고 말했다. 전화가 끊겼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다시 호주머니에 넣더니 발을 질질 끌면서 하지만 이미 갈 곳을 정한 듯 등줄기를 곧게 펴고 나아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더 이상 지붕이 이어지지 않는 곳이라 그는 우산을 경쾌하게 펼쳤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뒤쫓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 멈춰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하기로 했다. 저 프로듀서는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고객 불만 처리 담당자인 후지키 가츠의 목소리에 반했다. 아무래도 그런 모양이다. 불만 신고 전화를 해서 노래해봐 하며 졸라댔다고 분명히 후지키 가츠에가 말했었었는데 그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일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불쾌한 방식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러나 하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대체 그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는 정말 노래에 재능이 있을까? 아무리 프로듀서가 그녀의 목소리에 홀딱 반했다고는 하나 그녀에게 노래하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보장은 없다. 아니 설령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하란 법은 없다. 그것이 인간 세상의 이치이다. 게다가 과연 그런 것으로 그녀의 인생이 행복해질지 어떨지 나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대로 내가 가로 보고 한다면 후지키 가츠에는 내일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어떤 사고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는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 나는 인간의 죽음에 관심이 없다. 일이라는 이유로 관여하고 있을 뿐 담당하고 있는 상대의 인생이 어떠한 형태로 마침표를 찍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저 프로듀서의 직감이 옳다면 그리고 또한 만에 하나 그녀가 뛰어난 가수로 성공한다면 더구나 내가 언젠가 음반 매장의 청취 코너에서 그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유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빗발이 제법 굵어졌는지 지면에 튀는 빗방울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마치 내 결정을 재촉하는 것만 같았다. 후지키 가치의 얼굴을 떠올리며 좋았어 하고 결단을 내린다.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 지갑에서 100엔짜리 동전을 꺼낸다. 망설임 없이 그 동전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떨어지는 동전을 손등으로 받았다. 위에 젖은 손 위에 동전이 올라있다. 앞이냐 뒤냐 그곳으로 정할 참이었다. 가로 할 것인가 보류로 할 것인가 그녀는 내일 죽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명까지 살 것인가 어느 쪽이든 나에게는 대단한 차이가 없으니 동전 던지기 점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전을 본다. 앞이었다. 어라? 하며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앞이 나올 경우 가로 할 작정이었던가? 보리로 할 작정이었던가? 잊어버리고 말았다. 비는 한층 더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빗발에 들볶이는 듯한 심정으로 뭐? 괜찮겠지? 하고 결정했다. 괜찮겠지? 보리로. 잘 들으셨나요? 네. 여기에 나오는 사신 치바의 캐릭터와 닮은 캐릭터가 요즘 드라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49일에서 이제 정유롭 씨가 맡고 있는 역할이 치바의 캐릭터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요. 어쨌든 처음 한 팟캐스트였는데 너무 길고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